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로 약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마게단 지방에 가셨을 때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단 지방을 마가복음 8장 10절에는 오늘 본문의 앞절에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했는데 흔히들 막달라라는 지역을 말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을 감추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상대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실로 암울하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가장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서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동문서답에 예수님께서는 무척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의 대답을 요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수가성 우물 곁에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를 거쳐서 가야만 하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그 길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피곤한 몸도 풀 겸 우물 곁에 잠시 쉬기 위하여 앉으셨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인은 대답하기를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말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전도사역을 시작했을 때 밤에 주님을 찾아간 사람이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생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으나 동료 의원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밤을 택하여 주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 경험했던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우쭐한 마음으로 자신을 이런 의심 없이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즉 거듭나는 방법, 속죄와 구원의 도리를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마음의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이지 그 밖에 어떤 행위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을 자처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정면으로 충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떡 일곱 개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볼 때에 당연히 깨달음도 있어야 했고 느낌도 많았고 감격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과 몇 시간 후에 그 기적과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확장 내지는 악의 침투 등을 위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이나 악 모두를 비유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물론 후자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권위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거짓과 위선 등 겉으로는 신앙과 선행을 빙자하면서도 실상은 지극히 가증스러운 그런 일체의 요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헤롯의 누룩은 세상 세력의 핍박을 암시함과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 세상에 넘쳐나는 세속의 물결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권위주의, 형식주의, 거짓과 위선, 그리고 신앙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선행, 세속 물결 등을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하니까 제자들은 아이코, 이제 먹을 것이 없구나.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하고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는 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왜 떡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먹는 것을 이야기함이 아니지 않느냐? 그까지 떡 정도의 문제라면 몇 시간 전에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일의 배후에 어떤 초자연적인 실재가 있음을 나타내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일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는 이와 같은 기적도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을 달리 표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어난 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건은 저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말씀은 이제 나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제 된 사건이지만 어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2000년 전에 된 사건이지만 지금 새롭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남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보고 교훈을 얻고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제자들은 그에 대한 이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도 감격하고서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 한 조각 없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벌이고 문제를 삼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없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 어느 사이에 5천명을 먹이시고 4천명을 먹이시는 큰 기적을 보았건만 이제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감격도 없어졌습니다. 그 능력도 잊어버리고 함부로 서로를 원망하고 시기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비유해서 한 번 받으면 자꾸 퍼져나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조심하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심인데 이 중요한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어째서 떡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몰 이해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종종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과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마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같은 태도 속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질서란 힘 있는 사람 중심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권세로 힘 없는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냐 좌편이냐 윗자리냐 아랫자리냐 다스리기 위해서 서열을 정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오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나라가 온다고 하는 메시아 왕국의 의미에 대해서는 깜깜하면서도 그 나라가 오면 적어도 오늘의 현실과 같은 배고픔과 그리고 멸시와 천대로부터 벗어나서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에서조차도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딴 뜻을 품고 다른 욕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던지지 못했습니다. 딴 생각을 품고 있는 한 들어도 들을 수 없었고 제자들은 어떤 것을 보아도 볼 수 없었으며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기억하거나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불신앙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으나 주님과 뜻을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어 신문을 받는 동안 베드로는 멀찍이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너도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서 그를 죄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예언대로 보기 좋게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까지 주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종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지켜보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온몸을 피로 적시며 오르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했고 주님은 홀로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늘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이후로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가 하신 말씀을 비로소 기억하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비로소 얻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역사는 이처럼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음의 역사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 헌신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쓰신 주님을 위하여라는 시는 일제의 통치 아래 그 고통 속에서도 당시 목사님께서 어떤 헌신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 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혹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처럼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신앙의 선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원천적인 힘은 고난 저편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그 영광을 누릴 수는 없지만 고난의 저편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며 피를 흘리는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삼천리 강산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물들여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강산에는 견디기 어려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들과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고집스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이름을 나타내거나 보상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믿었던 탓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이 땅의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는 오늘날 이 민족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관리하고 있는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 줄로 압니다.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름과 벽에 걸려있는 수많은 영정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붉게 물든 순교의 핏빛이 마치 붉게 물든 가을 아침 단풍잎에 영롱하게 맺힌 이슬처럼 아름답고 고귀하게 이 강산을 적셔왔음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함과 안락함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타락한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할 일을 뻔히 보고서도 뒷짐을 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만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영달만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뿐입니다. 안락한 신앙생활만을 위해서라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뜻하시는 것을 내 뜻으로 삼고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양화진에 방문하는 참배객들을 위하여 제작한 양화진 동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하여 본 것처럼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이 동산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섬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임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섬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인류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류 독감과 광우병 파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미얀마에서는 태풍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없이 또 죽어가고 있으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제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도 자동차를 주차하는 문제와 교회의 청소와 관리를 비롯하여 작은 나의 수고와 희생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이유 불문하고 양보하고 도우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으로 눈이 멀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뜨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인간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주를 바라보는 눈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귀한 나라가 이 민족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